오늘 예레미야서 31장 31절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에 빛으로 정하셨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폐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은 하나넬 망대로부터 모퉁이 문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측량줄이 곧게 가렙 언덕 밑에 이르고 고아로 돌아 시체와 제 모든 골짜기와 기드론 신에 이르는 모든 고지 곧 동쪽 마문의 모퉁이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실 때 인간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사랑은 그런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이죠. 사랑은 마치 미리 입력된 로봇처럼 움직이게 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상대가 어떤 선택을 하든 존중하는 것이죠. 물론 내가 원하는 선택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내 뜻에 반하는 선택을 할지라도 그 선택을 존중하고 때로는 기다리고 때로는 그 선택을 돌이켜 내가 원하는 선택으로 다가오도록 사랑을 끊임없이 베풀어가는 관계, 그것이 사랑하는 관계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본성 자체가 사랑이셔서 인간을 사랑 때문에 지으셨고 사랑 때문에 관계를 맺으시고 사랑 때문에 그 관계를 지속하시고 사랑 때문에 그 관계를 영원히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사랑을 배신했죠.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셨으면 호세아 선지자에게 너 창녀하고 한번 결혼해봐라, 배신당하는 그 아픔을 한번 맛봐라,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그토록 친밀감을 더했건만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결국 그 모든 언약을 파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파기한 그 자체만 놓고 보면 관계를 끊어도 무방합니다. 아니, 계속해서 바람 피우는 배우자와 누가 삽니까? 관계를 청산해도 아무 문제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계약 자체를 새롭게 갱신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그게 지금 31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은 무슨 뜻입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아닙니까? 왜 새 언약을 맺으셔야 합니까? 이미 이들은 모든 언약을 스스로 파기했기 때문이죠. 이제 옛 언약은 남아있질 않아요. 깡그리 다 파기되었습니다. 얼마나 철저히 그 약속이 허물어졌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아수르와 바벨론에 끌려가는 것을 그냥 내어버려 두셨겠습니까? 왜 아수르와 바벨론이라고 하는 끔찍한 그런 잔인한 백성들을 들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차례로 멸망하는 것을 그냥 내어버려 두셨겠습니까? 오죽하면 그렇겠습니까? 어떤 부모가 하도 애가 그냥 자꾸 사고를 치고 거짓말하고 하니까 부모가 그냥 신고를 해가지고 경찰서에 아들이 끌려가는 걸 내버려 두는 부모를 봤습니다. 오죽하면. 그러나 그 부모가 자식이 그냥 감옥에서 영원히 살기를 바라겠습니까? 그렇다고 자식의 호적을 파버리겠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하면 그 아이가 돌이킬 수 있을까 하는 그 마음으로 그런 결정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새 언약을 맺겠다고 하십니다. 구약 전체를 통해서 새 언약이라는 표현은 여기에 오직 유일하게 등장합니다. 새 언약. 그게 우리가 신약에 그는 거 아닙니까? 이 새 언약이란 말 때문에 시내산 언약이 옛 언약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나 옛 언약과 새 언약과의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본질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언약의 조문, 언약을 기록하는 방법이 달라진 것이죠. 오늘 그 새 언약에 관한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20절을 보면은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어떻게 성찬을 제정하셨습니까? 왜 성찬, 성만찬을 하셨습니까? 새 언약을 위하여 하신 것이죠. 더 이상 동물에 필요하지 아니하고 그분께서 직접 그분의 피로 새 언약을 맺으십니다. 새 언약. 이 사도 바울이 이 새 언약에 자기는 일꾼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 후서를 보면은 본인을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서 3장 6절이에요.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새 언약이란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은 정확히 깨달은 분이죠. 그분 자신은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새 언약의 일꾼이란 율법의 조문을 충실히 지키는 것, 그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영에 살리는 능력으로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새 일꾼이다.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것을 정확히 안 것이죠. 참,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 언약이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넘어가는 것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다시는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것이 없습니다. 구약 전체의 율법은 제사 제도와 불가분입니다. 율법이 어겨질 때마다 동물의 피로 제사를 드렸어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동물의 피가 흘려졌을까요? 유월절에는 22만 마리 이상의 양이 죽어서 기드론 시내가가 온통 그냥 피에 그냥 뭐 이 내과가 되고 만 것이죠. 그랬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게 많은 동물의 피로 제사를 드렸는데 뭐라는 게 있어요? 철저한 외식적인, 위선적인 율법주의자를 낳은 것밖에 없는 것이죠. 지키지도 못한 율법을 지키는 채 하고 사느라고 그냥 인두껍을 둘러싸듯 철저한 위선의 그런 가면을 쓰고 살았던 것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가식에 질식할 듯 살았을까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 바벨론 포로로 이제 돌아오면 그들과 새 언약을 맺겠다. 새 언약은 무엇입니까? 32절입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었던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습니다. 시내산 언약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간의 언약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건 신랑과 신부와도 같은 언약이다. 결혼 언약이란 말이에요.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는 그런 언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언약을 깨뜨렸다. 가슴 아픈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33절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왜 그들의 속에 두기로 결정하셨어요? 율법을 왜 모세를 통해서 돌판에 새겨서 주시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그냥 아론이 그냥 금송아지 만들어봤는데 화가 나서 돌판을 깼더니 새 돌판에 또 기록해 주었습니다. 동일한 십계명을 돌판에 기록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돌판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법궤에다 넣어가지고 그걸 그렇게 보물단지처럼 모시기만 했지 그 율법을 제대로 지켰냐는 말이에요. 다 지켰다고 주장하죠. 그 지키느라고 몸에 쥐가 나도록 그렇게 지켰다고 주장하지만 그러나 그 마음은 천길 만길 먼 것이죠. 내 몸은 성전 뜰에 와 있지만 내 마음은 내게서 멀구나. 그게 주님께서 우리를 불꽃처럼 내다보시고 하신 말씀 아닙니까? 몸은 여기 있지만 내 마음은 어디 있니? 몸은 지금 교회 와 있다고 하는데 넌 지금 내 마음이 어디가 있니?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는 내가 내 법을 너희 그냥 속에 두겠다. 너희 마음에 새기겠다. 돌판에 새기지 않고 신비 마음에다가 새기도록 하겠다. 여러분 이 표현은 돌비에서 신비로 새겨졌다는 말은 더 이상 외형적인 종교적 의식과 제식이 아니라 신앙은 본질적으로 이제 우리 안에 거하는 우리 내면에 우리 성품의 문제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죠. 신앙은 겉의 문제가 아니라 내 속의 문제다, 내 안의 문제다. 안이 변해야 겉이 변한다. 안은 그대로 두고 겉을 변한 것처럼 하다가 그렇게 볼성사나운 흉물스러운 아니 괴물과 같은 인간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사랑은 없으면서 입만 열면 사랑 얘기를 하고 하나님은 존중하거나 하나님을 예? 외경하지 않으면서 외경심은 사라졌는데 하나님 얘기는 입만 열면 하고 오직하면 주님께서 그냥 눈 하나 뽑아버리고 손 하나 자르고 천국 가라. 그렇게 멀쩡하게 살다가 지옥 가지 말고. 지옥을 두려워하기를 합니까?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그래가지고는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바벨론에 다 끌려간 거 아니에요? 애굽 땅에서 일껏 끄집어냈더니 애굽에서 일껏 종살이하는 노예살이하는 사람 끄집어내서 예? 광야에서 세탁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집어넣었더니 또 종살이하는 것보다도 못한 삶을 만들었으니 그게 또 종으로 돌아가라 노예 또 해라 그게 아수르와 바벨론을 끌려가는 거예요. 차라리 구원하지나 말 것을. 그래서 이제는 내 마음에 그냥 아예 그냥 겉을 아무리 세탁해야 소용없습니까? 저는 뭐 요새 옷 입고 들어가면 맨날 그날 밤에 바로 이것도 이거 뭐 깨끗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옷을 날마다 또 더러워지고 또 더러워지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겠다.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겠다. 우리의 성품을 거룩하게 해야겠다. 거룩한 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게 거룩한 성품을 빚으시겠다. 그래서 그 율법이라고 하는 걸 이 갈라디아서 보면은 몽학 선생, 어린애들 유치원 선생처럼 여기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이제 갈라디아서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리스도와 합한다, 연합한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우리 옷을 입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내 안에 성령이 오심으로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로 옷 입고 사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리는 백성이 아니라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약속하셨듯 그리심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려야 되는 것도 아니고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리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리라.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존재가 되라. 그때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된다는 것 아닙니까? 마음은 멀리 떨어졌는데 몸은 여기 와서 날마다 예배를 드리고 일천 번제를 드리면 뭐하겠습니까? 30년, 40년 여기 이 자리에 와서 예배만 드리면 뭐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자리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셔야 예배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과 함께 드리는 예배가 되지 않겠어요? 뭐 우리가 맨 찬양하고 뭐 기도하고 뭐 하는데 주님께서 안 받으시면 예배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퍼포먼스일 뿐이죠. 우리의 그냥 뭐 예, 형식일 뿐이죠. 이제는 그렇게 예배를 안 받으시겠다는 것이죠. 참된 예배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 마음판에 새긴단 말이에요. 마음판에 새기면 누가 가르쳐요? 가르칠 필요 없습니다. 이제 누가 누구를 가르치는 시대 아니에요. 만인 제사장이 그래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3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온전히 죄사함을 하겠다. 그리고 이제는 뭐 여호와를 가르칠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신비에다가 다 새겼는데. 예? 이제는 율법을 가르치려고 하지 마라. 너는 너대로 율법을 살고 너는 너대로 각자 율법을 살아라. 뭐 누가 누구를 가르쳐요? 가르치는 자일수록 위선적인데, 가르치는 자일수록 더욱더 가증한데. 정말 이 땅에 참, 예, 종교인들 때문에 하나님이 가려지지 않습니까? 이사야서에도 사실 이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에도 보면은 54장 말씀을 보면요, 54장 7절에서 10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기 화평의 언약이 나오죠. 이 사실은 새 언약에 관한 얘기예요. 표현은 다르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이건 노아의 약속과도 마찬가지다.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을 내가 했던 것 내가 기억하고 있다고. 예? 그렇게 내가 맹세한 것 같이 너에게 다시는 노하지 않고 너를 책망하지 않겠다. 이게 지금 이사야서의 이 예언과 지금 예레미야의 예언과 다 일맥상통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걸 알고 돌이키면 이제 이 백성들을 어떻게 새롭게 해서 어떻게 언약 백성이 되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언약을 지키는 백성이 되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자발적으로 기쁘게 자원해서 이걸 그냥 안 지키고 못 베기는 그런 백성이 되게 할 건가. 하나님은 이런 대책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는 대책이 있으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대책 없는 하나님 같으면 뭐하러 하나님이 되겠어요? 하나님은 제가 좀 뭐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대책이 있으세요. 나를 돌이키기 위해서. 마지막 거룩한 선물,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는 약속을 기억하게 하시고, 기도가 안 되면 그분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친히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생애, 믿음의 생애가 펼쳐지는 것이죠. 자, 35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에 비추어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에 비추어 정하셨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폐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좀 어렵게 들리고 복잡하게 들리지만 단순한 얘기.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서 그럴 능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해와 달과 별과 빛을 주신 하나님께서 뭘 못하시겠니? 욥기에 보면은 너희들이 땅의 기초를 정할 때 너희들 어디 있었니? 아니? 아무것도 모르잖아.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폐할진데 어떻게 되면 폐합니까? 이스라엘 자손도 끊어질 텐데 그는 너희들이 하늘을 측량할 수 있고 땅의 기초를 너희들이 탐지할 수 있다면 그렇게 너희들이 전능한다면 이 언약은 아무것도 필요 없을 것이다. 나도 다 버릴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뭘 아니? 너희들이 뭘 할 수 있니? 그래서 새 언약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닙니까? 얼마나 정말 하나님 감사한 하나님이세요. 38절에서 40절까지 읽고 정리합시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은 하나님을 망대로부터 모퉁이 문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측량줄이 곧게 가렙 언덕 밑에 이르고 고하로 돌아 시체와 재의 모든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모든 고지 곧 동쪽 마문의 모퉁이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거 뭐 우리가 잘 모르는 이 장소들 이름이 나오는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가렙 언덕이 어디고 고아가 어딘지 모르겠대요. 그런데 이게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보면은 이 예루살렘 성전 회파된 예루살렘 성이 중건되고 수축되지 않습니까? 그게 보면은 이게 시계 방향으로 이게 만들자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쭉 나오는 이름들이 하나님의 망대라는 게 이게 동쪽 북동쪽에 있는 곳이 문이에요. 망대예요. 그 모퉁이 문이 이제 북서쪽으로 있는 문이에요. 그러니까 북쪽에서 북쪽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그다음에 남쪽으로 이렇게 이게 앞으로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성이 다 무너졌으니까 바벨론이 이제 깡그리 다 무너뜨렸으니까 그걸 다시 수축하는데 이제 북에서 동에서 서로 서에서 남으로 남에서 다시 또 동으로 갔다 동에서 북으로 갔다 이렇게 성이 다 온전히 줄 건데 회복을 얘기하는 것이죠. 사람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도 새롭게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 언약을 주셔서 이제는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장막을 펴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신다. 말씀이 우리 안에 장막을 펴신다. 이런 새로운 언약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것이 신약 시대 아닙니까? 새로운 약속의 시대. 뉴 테스타먼트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새 언약 시대를 살아갑니다. 따라서 이제 누가 누구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각자 성경 말씀 주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모를 때마다 두 번 세 번 읽으면 깨달아집니다. 성경 처음 읽는 사람도 70%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읽으면 80%, 세 번째 읽으면 90%. 모르십니까? 성령님한테 여쭤보십시오. 성령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깨달은 말씀 살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제가 요새 최근에 몇 사람 만났는데 아주 정말 힘들어서 못 견디겠다는 사람이 많지만 그러나 이 코로나 시대가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 성경을 필사하기 시작했대요. 하루에 성경을 한 장씩 필사하면서 얼마나 자기가 진짜 감동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눈물을 쏟으면서 필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건 필사하건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장막이 되고 그 안에 말씀이 거할 때 그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이루리라. 이게 주님의 약속 아닙니까? 말씀은 모르고 성경은 펴지 않고 교회만 열리기를 기다리면 뭐합니까? 성경도 뭐 들고 왔다 갔다 하기만 뭐 하면 뭐 합니까? 집에 무슨 뭐 집사 장로 된다고 받은 성경 10권 20권 쌓아놓고 있으면 뭐 합니까? 펼쳐서 보십시오. 펼쳐서 그 성경이 내 안에 장막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게 하십시오. 새 언약이 되게 하십시오. 성령의 능력이 되게 하십시오. 살아 움직이는 성전이 되십시오. 그 주님께서 하신 약속이에요.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감사합니다. 예,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사오니 주님 이 모든 일도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의 기도 제목이 되게 하시고 감사의 조건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돌이켜 이 시대야말로 제가 성경을 정말 읽고 또 읽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 저는 놀랍게도 성경을 한번 필사했던 시간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는 믿음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이 시대를 향해 정말 메가폰을 들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새 언약을 내가 주지 않았니? 내 마음판에 새기겠다는 약속을 내가 지키지 않았니? 성령을 보내주지 않았니? 말씀을 읽으면 깨닫게 하고 그 말씀을 살 능력이 없는 내게 내가 성령을 보내주어서 내가 말씀을 살 수 있는 능력을까지 주지 않았니? 살기로 결정하고 살면 사라질 것을 왜 회의하고 의심하니? 믿으면 될 일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각자의 음성을 우리가 모두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 어떤 형식의 예배를 드리든 신령과 진정 안에서 드리는 참 예배가 되게 하시고, 어디서 드려야 예배가 되는지 고민하고 갈등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경을 펴는 곳, 무릎을 꿇는 곳, 두 손을 드는 곳, 기도하는 곳, 그곳이 곧 성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골방에서 열방을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아직도 선교사님들 딱 돌아가지 못한 선교사님들이 많습니다. 나라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그 나라 그 백성들을 품고 어떻게든 돌아가겠다고 기도하는 저들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서 정말 어렵게 다시 정착하기 어려운 선교사님들 많습니다. 하나님, 그 땅 가운데 다시 한번 주를 향해 통곡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문이 열리게 하시고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단 하나도 지킬 수 없는 그 약속 주님께서는 다 아시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이 약속 지키면 너는 내 백성이요 나는 내 하나님이라고 약속하셨지만 우리는 정말 거침없이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주님, 새 언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언약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셔서 감사하고,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위하여 성령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이제는 내 힘과 능력으로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약속 언약을 지켜내는 신약의 백성, 새 언약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 모든 피를 쏟아 새 언약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고 언약을 그 새 언약 따라오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거쳐 천국으로 맞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날마다 그 새 언약이 기억되고 지켜지고 사라지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새 언약 백성 되어서 주님의 백성 되었음을 날마다 기뻐하기로 결단한 이 자리에 고기 숙인 모든 믿음의 사람들, 성령의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